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G7개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G7 정상들이 신장과 홍콩, 타이완 등 문제에서 사실을 왜곡했다며 미국과 같은 소수 국가들이 사악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과 명예훼손, 이익 침해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중국에 대한 불공정과 침해에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앞서 G7 정상들은 어제 끝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중국 신장 지역 내 인권 유린을 비난하고 높은 수준의 홍콩 자치를 요구했습니다. 정상들은 특히 우리들은 신장 지역 내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 그리고 중국과 영국이 합의한 홍콩 내 높은 수준의 자치권과 자유를 존중하도록 중국에 촉구하는 등 우리들의 가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4일간 영국 코널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잭 설리번 내각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뿐 아니라 기술과 사이버 안보, 정보전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 중국이 제기하는 새로운 도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중국 문제는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전례 없이 강한 방식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토의 2010년 전략 구상은 러시아를 건설적 파트너로 부르고 중국은 그리 언급되지 않았다라며 이제 이 전략 구상을 갱신해야 할 때가 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서 나토 동맹과 협력들과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옌스 톨드메르게 베르그 사무총장은 어제 캐나다 C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톨텐베르그 총장은 홍콩에서 민주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위구르족과 같은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중국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식으로 현대기술을 이용해 이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 조사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세계보건기구 WHO의 추가 조사에 중국이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가 중국이 그렇게 할 것을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조사의 목적은 또 다른 전염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또 다른 전염병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과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협조해야 하고 투명성과 국제조사를 위한 접근, 정보공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피오 전 국무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유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폼피오 전 장관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믿는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폼피오 장관은 이와 관련해 100피트 높이의 증거가 쌓여있다고 말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어제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온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핵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핵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눈이 먼 채로 비행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핵 합의가 필수적인 이유에 대해 이란은 매우 크고 야심차며 정교하고 발전된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이란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질문에 현 시점에는 그런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라늄을 60%로 농축하면 핵무기에 매우 가까워졌다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핵무기급 물질을 구분할 수 없다며 이런 사실과 함께 지금 몇 달 사이 IAEA의 사찰단이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종합해보면 걱정되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이버 범죄자들을 미국에 인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어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1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상호 조치에 합의한다면 사이버 범죄자들을 미국으로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 문제는 현재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며 전체 시스템의 어떠한 단절도 정말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범죄자 인도에 합의한다면 러시아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 경우 미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범죄를 러시아에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7개국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북 제재 이행,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의회의 관심이 뜸해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 이런 기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백신 면역 여합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코백스를 통한 90여 나라에 대한 백신 5억 회분 지원 대상에 북한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0도, 최고는 17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동일 등 주요 7개국 정상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정상들은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도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주요 7개국 정상들이 13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G7 정상들은 영국 코널에서 열린 정상회의 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카비스베이 G7 정상 공동선언문을 이날 채택했습니다. 정상들은 이 선언문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모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나라가 이들 결의와 연관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들은 이어 우리는 미국이 모든 관련 협력국들과 조율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려는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환영한다며 북한의 관여와 대화 재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북한의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것과 납북자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주최한 이번 G7 정상회의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코널에서 대면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정상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포함해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7개국 정상이 참석했고 한국, 호주, 인도 정상도 특별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G7 공동선언문에는 중국과 관련해 신장 등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홍콩의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포괄적이고 법치주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과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현상 유지 변경과 긴장을 고조하려는 일방적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정상들은 밝혔습니다. 한편 G7 정상들은 다음 달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과 관련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제적 단결의 상징으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개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의회의 관심이 뜸해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 워싱턴 정가의 이런 기류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뜸해진 양상은 지난 7일 하원의 국무부 예산안심의 청문회에서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각각 열린 외교위와 세출위 청문회는 미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의 기류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증언에서도 의원들의 질문에서도 북한 핵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두 건의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북한 인권특사 임명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공화당 영김, 민주당 그레이스맹 의원의 발언과 이에 대한 블링컨 장관의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인 8일 블링컨 장관이 출석한 상원 외교위와 새출위의 국무부 예산안 심의 청문회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무했습니다. 이어 9일 상원 군사위의 국방 예산안 심의 청문회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기존의 평가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정책 방향을 되풀이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이크 밀릭 합참무장의 청문회 서면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3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청문회는 국가 안보 현안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 한 번 없이 끝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 의회 예산 심의 청문회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장기화 상태에서도 북한 핵 문제가 적어도 한두 차례는 언급됐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의회의 이번 예산안 심의 청문회에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과 동맹과의 협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대외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국무부 새 예산안은 중국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국의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동맹과의 협력관계 회복, 국제기구에서의 활동 확대, 군사력과 억지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Denominator is to approach each of those aspects of the relationship from the
최근 의회뿐 아니라 국무부와 백악관의 성명이나 정례 브리핑에서도 북한 관련 언급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북한 문제의 시급성을 인정하며 대북 정책을 전면 검토하고 최근 대북 특별대표도 임명했지만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에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한 관계와 관련해서도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두 나라 관계가 글로벌 동맹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며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 모둠 발언에서 한국과 미국은 모두 혁신을 기반으로 한 나라라며 우리는 오늘날 직면한 도전에 맞서고 내일을 위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both nations built on innovation, and we must both meet the challenges facing us today.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뜸해진 배경에 중국 문제가 압도적인 것 외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국내 경제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를 주된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데이비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낮다기보단 불확실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반응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The current situation right now is that we are in a situation of kind of wait and see what Kim Jong-un is going to do.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협상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말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공은 북한 쪽에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실제로 관여하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선임국장은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는 뒷전도 아니고 더 이상 페이지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 issue is not even on the back burner. It's not even on the page anymore, to be honest with you.
카지아니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협상에서 큰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길 꺼려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 내부 사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주요 도발 행위를 하거나 미국과의 관여에 적극성을 보이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 여파와 제재 등으로 인한 경제난 등 내부 상황을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대외 문제보다 국내 상황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ternal focus is really the priority right now.
카자니스 국장도 현재 국내 상황이 매우 어려운 북한은 내부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미국의 관심을 끌만한 행보를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31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실은 개인명의 논평에서 많은 나라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고안하는 실용적 접근법이니 최대 유연성이니 하는 대조선 정책 기조들이 한과 겉모술수에 불과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미국의 만남 제안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정책 검토 이후 논의 등을 위해 빈번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11일 바이든 정부와 EU의 대북 문제 협력에 대한 VOA의 문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EU는 새로운 외교 과정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EU와 미국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도록 요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존중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목표를 공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EU와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다른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 내 인권 존중 증진이라는 목표도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미국 EU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코백스를 통한 90여 나라에 대한 백신 5억 회분 지원의 대상에 북한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결정이 코백스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는 미국이 백신 제공을 약속한 중저소득 국가에 북한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가비 대변인은 11일 코백스를 통한 미국 기부 백신 5억 회분을 지원받는 92개 나라에 북한이 포함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가비는 공적개발 원조 재원 등으로 중저소득 국가에 백신을 지원하기 위해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 이른바 AMC를 구성하고 북한 등 92개 나라를 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전날 코백스를 통한 백신 5억 회분 기부 공약을 발표하면서 수혜국을 코백스 AMC 대상국 92개 나라와 아프리카 연합으로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포함된 북한도 해당 백신을 제공받을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 가비 측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잘리나 포터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백신 기부는 코백스와의 조율을 통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decided in coordination with COVAX where the vaccines will go and of course like as I said before to the 92 COVAX recipients plus eight additional African Union countries.
미국이 지원하는 백신은 92개 나라와 아프리카 연합 8개 나라에 제공되며 이들은 제한된 재원과 백신 구매 능력 때문에 코백스에 의해 지정됐다는 설명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구매해 올해 8월부터 연말까지 2억 회분을 지원하고 나머지 3억 회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코널에서 이번 백신 기부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United States is providing these half million doses with no strings attached. Let me say it again. With no strings attached.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번 백신 기부는 특혜나 잠정적인 양보에 대한 압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전염병을 끝내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부 공약은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백신 8천만 회분을 공유하겠다고 한 기존의 약속과는 별도입니다. 이에 앞서 미 정부 고위관리는 10일 백신 5억 회분 제공 대상에 북한의 포함 여부를 묻는 VOA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 백신을 기부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미 정부의 일관된 입장으로 북한에 백신을 직접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국방정보 당국자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는 가운데 북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구사령부의 기밀 접근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널드 몰트리 미 국방부 정보안보 담당 차관 대행은 11일 국방정보당국은 추격하는 중국의 도전, 러시아와 북한, 이란의 진전되고 지속적인 위협, 적대적 비국가 단체들에 대한 대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몰트리 차관 대행은 이날 하원군사위 산하 정보, 특수전 소위가 국방정보전략과 정책을 주제로 연 청문회 출석에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몰트리 차관 대행은 이날 제출한 서명 답변에서에도 전략적 경쟁국들과 불량국가, 극단주의 단체들이 야기하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와 역량을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동기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미국 내 정부기관 사이에서뿐 아니라 다른 우방국 기관, 민간단체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그와 관련한 투자가 없으면 적성국들에 대한 우위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적대 세력들이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는 회색 지대에서 도발하고 있는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정구사령부들의 기밀 정보 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베리어 국방정보국 DIA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현재의 안보 환경은 국제 영향력을 놓고 중국, 러시아와 벌이고 있는 전략적 경쟁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 러시아를 존재론적 위협으로 분류하면서 미국은 이에 더해 북한과 이란, 아프가니스탄의 다른 긴급한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2019년 중반 이후 수십 차례 미사일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베리어 국장은 또한 정구사령부에 대한 기밀정보 접근 권한 확대가 사령관들에게 적성국의 도발에 대한 정보당국의 고유의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며 신속한 대처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정보당국자들이 강조한 정구사령부의 기밀정보 접근 권한 확대 문제는 지난해 9명의 정구사령관이 적성국의 회색지대 도발에 따른 긴급 지원을 요청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미국과 기밀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외에도 양자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 적성국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보 공유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민주당 미키의 셰릴 의원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회색지대에서 미국의 기관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거짓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공격을 감행하는 범인들에게도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셰릴 의원은 이 같은 회색지대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선택지는 경제 제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보단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정보당국이 국무부 등의 범정부적 제재 정책 이행이 필요한 정보 공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모틀리 차관 대행은 국방정보당국은 금융 분야와 경제 제재, 잠재적 제재 회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견실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지금까지 국무부와 다른 제재 이행기관들과 상당한 정보를 공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모틀리 차관 대행은 앞으로도 효과적인 제재 이행을 위해 정보 공유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최근 넉 달 만에 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며 군사력 강화 과제들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곧 있을 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군의 내부 기강을 다잡고 미국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발신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 확대회의가 11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인민군대가 당의 군 건설 노선과 방침들을 완강히 관철해 나가며 고도의 격동태세를 철저히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정세와 군 사업 실태를 분석하고 인민군대가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전략적 과업과 혁명 무력의 강화 발전을 위한 방도들을 언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회의에서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혁명의 대내외적 환경의 요구에 맞게 혁명 무력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고 국가방위 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과업들이 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과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7일 당중앙위원회와 도당위원회 책임간부 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군사와 방위사업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이달 상순 3차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예고한 이후 부문별로 공식적인 논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올 들어 각종 당 기구의 회의들과 외곽단체 대회에 직접 관여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져온 연장선상에서 이번 중앙군사위 회의가 군 내부의 기강을 다잡기 위해 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결국은 군부에 대한 장악, 군심을 결집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권의 최후의 보루가 바로 또 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군을 다잡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회의를 연 걸로 생각이 돼요.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를 선언한 이후에도 협상 재개 조건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대내외적 환경을 언급하면서 혁명 무력을 더 높이고 국가방위 사업의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을 제시했다는 대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 대회에서 핵무력 강화를 천명하면서 각종 첨단 무기들을 나열하며 개발 의지를 밝힌 이후 이번 회의에서 후속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면서 미국을 은연중에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자체가 언제든지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대외적으로 계속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은의 대외적인 공개 행동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직접 없었더라도 그 8차 당대회에서 공언한 핵과 미사일의 다종다양한 신무기를 계속적으로 준비 중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곧 있을 3차 당 전원회의를 통해 군사적 차원에서 모종의 대외 메시지를 발신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1차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이번과는 반대로 2차 전원회의 뒤에 진행되면서 전원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논의하고 공개적으로 기강을 잡았던 회의였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이번 당 전원회의가 경제와 내치에 치중하겠지만 군사 문제도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외교를 강조를 하지만 한미동맹에 의한 그 억지력 강화 그리고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그 폐기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울러 한미합동군사훈련도 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군사적인 그런 안건도 다루어야 되고 메시지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북한 내부의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오는 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응한 대미정책 방향을 밝힐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김 위원장이 8차 당 대회에서 지시했던 핵무기 개발의 진행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8차 당 대회 때 사실 북한이 핵무기 포트폴리오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것의 특히 몇 가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술 핵무기의 발전, 그거는 김정은이 지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과업이겠죠. 과업의 진행 상황들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의 전원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4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당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상반기 경제사업을 총화하고 편향적 문제에 대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회의의 방점을 경제에 둘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미한 정상회담이 끝났고 미 행정부는 계속해서 공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대외 메시지를 일부 정리해 내놓을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김씨 일가가 이끄는 왕조적 전체주의 일당 독재국가로 주민의 정치적 시민적 자유가 거의 없다고 미국의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는 활동이 최근 몇 년 동안 활발해졌는데 한국 정부는 오히려 전단과 다른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금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지난 3월 2021 세계 자유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11일 북한 등의 국가별 세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210개 국가와 자치지역을 대상으로 정치적, 시민적 권리 실태를 조사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3점을 받아 최악 중 최악 국가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1점을 받은 티베트와 시리아, 2점을 받은 남수단,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어 6위에 오른 겁니다. 이 단체는 북한이 정치적 자유 0점, 시민적 자유 3점에 그쳤다며 북한은 왕조적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이끄는 일당 국가로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문과 강제 노역, 기아 등 잔혹 행위를 일삼는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는 전년 보고서 내용을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움직임과 관련해선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국경을 봉쇄하고 내부 이동의 자유도 엄격히 제한했다며 전염병 고위험 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봉쇄 방역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경 근처에서 이런 규정을 위반한 주민들은 즉결 처형의 위험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엔 북한군이 북한 해역으로 넘어온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총살해 시신을 불태웠다며 이는 북한의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이 단체는 선거와 정치적 다원성 및 국민 참여, 정부의 기능 등 정치적 자유의 10개 영역에서 북한은 자유가 전혀 없다며 선거 제도의 외형은 존재하지만 유권자의 모든 선택을 부정하고 현 지도부에 대한 어떤 반대도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영국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탈북민 출신 티머시 조 씨는 앞서 BOA에 북한의 이런 선택권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기울지 않고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켜봐주는 국익을 중심에 놓고 그렇게 가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고 그게 중심적인 포인트인데 영국은 민주주의 땅이기 때문에 북한처럼 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북한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상징성이고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북한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독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 체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공백이 계속 흑백으로 남아있는 부분이죠.
프리덤하우스 보고서는 북한의 일반 대중은 정치 참여 기회가 없고 심지어 노동당 엘리트들도 반대나 불충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극단적 처벌의 위협을 감수하고 활동한다며 지도자의 권력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김정은의 눈밖에 난 고위관리들은 처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경제 모든 분야에 만연한 부패, 보편화된 정부 관리들의 뇌물수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할 독립적이거나 공정한 반부패기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표현과 신앙의 자유, 법치 등 15개 영역으로 나눠 분석한 시민적 자유와 관련해서도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거의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에서 모든 언론 매체는 국가가 운영하고 TV와 라디오는 영구적으로 정부 채널에 고정되며 모든 출판물과 방송은 당국의 엄격한 감독과 검열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미국과 영국, 한국 등에서 북한 당국의 전파 방해에도 불구하고 단파와 중파를 통해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으며 컴퓨터 휴대용 저장 장치인 USB, SD카드, 전단을 보내는 활동도 흔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그러나 한국 당국이 지난해 12월 정부의 허가 없이 국경 너머로 전단과 다른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금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11일 북한 내 정보 통제 환경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세계 정책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 안팎과 북한 내부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계속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프리덤하우스는 이동의 자유 분야에서도 북한에 0점을 부여하며 북한 당국의 최근 국경지역 통제 강화로 한국 내 탈북민 입국자가 급감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몇 년 동안 국경 통제를 강화해 2011년에 2,700명이 넘는 등 해마다 1,000명 이상을 기록했던 한국 내 탈북민 입국자 수가 지난해엔 코로나 등에 대한 영내 여행 규제 조치가 더해지면서 229명에 그쳤다는 겁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또 북한의 강제 노역과 관리들의 경제적 착취 문제를 언급하며 일부 여성은 생존을 위해 고용주와 관리들에게 착취를 당한 채 성매매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이에 연루된 관리와 여대생 등 6명이 적발돼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전 세계 공산주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워싱턴 주재 18개 나라 대사관들이 헌화했는데요. 북한은 전 세계의 마지막 남은 5개 공산주의 체제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의사당 인근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공원에서 11일 공산 정권에 의해 희생된 전 세계 1억 명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주재 18개 나라 대사관들의 헌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헌화에는 헝가리, 알바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 폴란드 등 옛 동유럽 공산권 나라들이 주로 참여했습니다.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의 리 에드워즈 명예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15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중국, 북한, 베트남, 라오스, 쿠바의 공산정권 치하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 will we forget the 1.5 billion people who live, but not by their choice, under the communist regimes of China, North Korea, Vietnam,
에드워즈 명예위원장은 이들 나라 국민들이 속박에서 풀려나 자유로워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의 앤드루 브렌버그 대표는 연설에서 올해로 14년째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 행사를 열고 있다며 전 세계 공산 정권의 압제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ceremony reminds us that the millions of men, women, and children who continue to lose their rights, their dignity, and too often their lives.
브렌버그 대표는 수백만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공산주의로 인해 권리와 존엄, 생명을 잃는다는 점을 추모 행사가 상기시켜준다며 공산주의의 허상을 몰아내는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화환을 보낸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VOA에 김정은 독재하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매년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should be emphasizing the human rights conditions in North Korea. We should be speaking out about what's happening. We should be calling for an end to the shutting down of the political prison camps.
숄츠 대표는 우리가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강조하고 어떤 일이 자행되고 있는지 알리며 정치범 수용소 철폐와 북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촉구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숄츠 대표는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 행사가 북한 인권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4년 설립된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은 희생자 추모와 교육, 연구, 증언 등을 통해 공산주의의 실상을 일반에 알리고 기록 보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19년 증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 희생자들의 증언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했으며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된 탈북민 지성호 씨와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조진혜 씨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올해 추모식에서는 홍콩의 대표적 반중 매체인 빈과일보 사주로 중형을 선고받은 지미 라이 씨를 트루먼 레이건 자유메달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에드윈 풀러 전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입니다.
On behalf of all of us at the Victims of Communism Memorial Foundation, we thank Mr. Lai for his courageous efforts for freedom and for
블러 이사장은 자유에 대한 라이 씨의 용기 있는 노력을 치하한다며 홍콩이 공경에 처한 어둠의 시대에 인간의 정신은 더욱 강인함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 국제인권단체가 북한 내 아동노동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 정권의 노동권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 북한 내 아동 노동 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교화소 연계망 내 성인과 아동에 대한 강제 노동력 사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연례 인권보고서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의 이런 노동력 사용에 대해 계속 보고하고 있다며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북한 내 인권과 노동권 증진, 이에 대한 침해나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아동들이 가족을 떠나 농업 부문 사업에 대규모로 동원돼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경우가 있으며 그런 기간이 한 번에 한 달간 지속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도 이날 북한의 아동노동 문제에 관한 VOA의 이메일 질문에 아동노동 폐지와 강제노역 제거는 ILO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 원칙과 권리라며 ILO 회원국이 아닌 북한은 이 헌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LO는 북한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임을 지적하며 이 협약이 아동노동보호를 위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32조는 경제적 착취를 비롯해 아동에게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을 방해 또는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를 아동노동 철폐해로 선언한 ILO는 10일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아동노동 인구가 지난 4년간 840만 명이 늘어 1억 6천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ILO의 마타 뉴튼 정책 담당 사무처장은 이날 열린 화상 토론회에서 아동노동 인구 1억 6천만 명은 세계 어린이 10명 중 1명에 해당한다며 이 중 절반이 건강에 위해한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hat means that one out of every 10 children is in child labor.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새 통계는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신세대 아동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면서 빈곤과 아동노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로운 결의와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0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2014년에 아동의 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했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내 아동 노동 착취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학교의 농촌 동원과 도로 보수 등 아동의 강제 노동을 주도해 아동들의 행복권과 교육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0일 VOA에 북한은 어린이들을 등골 빠지게 일하도록 하는 세계 최악의 조직적인 학대국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가뜩이나 식량과 보건,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거의 없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북한 정권이 노동 착취를 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란 지적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특히 지난달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북한 고아 수백 명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자원해서 탄광과 농촌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도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의 선전을 비판했습니다. 노동을 하는 아이들이 고아라는 사실은 북한 정부가 가장 취약한 어린이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더욱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의 통제된 매체들이 아무리 많은 선전을 해도 이런 현실을 가리지 못할 것이란 겁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올해 1월 발표한 북한 아동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 UPR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금까지 58차례에 걸쳐 북한 아동의 노동 관련 착취와 고용, 동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기구들은 특히 북한 정부의 해롭고 위험한 노동에 18살 이하 아동노동 동원 금지, 방과 후 노동 금지,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과 협약 비준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헌법 31조를 통해 16살 미만 아동의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어린이를 나라의 왕으로 받들고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뷰에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 대비 북한 원화의 환율이 또다시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위안화 환율은 30%나 떨어졌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원달러와 중국 위안화에 대한 환율이 최근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지난 8일 북한 원화에 대한 중국 위안화 환율은 660원으로 지난 2일에 비해 32%나 폭락했습니다. 같은 날 원달러 환율도 5,990원으로 엿새 만에 16%가량 떨어졌습니다. 북중 국경 지역의 환율과 물가와 관련해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도 비슷한 변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6월 4일 기준 1위안에 970원이었던 환율이 650원으로 33%나 폭락했습니다. 또 1달러에 6,700원이었던 달러화 환율도 5,500원으로 18%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환율은 지난 8개월간 두 차례 폭락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8,000원 선을 유지했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0월 말 6,500원으로 20%가량 떨어진 데 이어 올 6월 초 또다시 16%나 하락한 겁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그레이스 조지아 주립대학 교수는 북한 당국이 강력한 외환 통제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some sort of like a artificial controlling of the currency value.
환율이 폭락했다는 것은 북한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환율은 통상 한 나라의 경제적이나 경제 상황을 반영합니다. 경제가 좋으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반대로 경제 사정이 나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북한 경제는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그리고 잦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극심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돈의 가치가 오르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 폭락 배경에 북한 당국의 정책적 개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환율 문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외화 확보입니다. 북한은 2018년부터 3년간 기존의 외화 보유고를 활용해 제재를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화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낸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율 개입을 통해 주민들과 돈주들이 갖고 있던 달러화와 위안화를 흡수하려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달러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럴 때 북한 당국은 싼 가격으로 외화를 국가 재정으로 흡수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목적은 물가 안정입니다. 지난해 1월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중국에서 수입되던 조미료, 설탕, 밀가루, 식용유 가격이 5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 1kg에 6,000원대였던 설탕 가격이 27,800원으로 올랐고 16,500원이었던 조미료는 75,900원으로 폭등했습니다. 주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생필품인 이들 수입품의 가격 오름세를 방치할 경우 민심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돈의 가치를 올려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그레이스 교수는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n person wants to buy one kilo of sugar from China, And the price of the Chinese price of that same sugar is going to stay same.
세 번째는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원화는 지난 2009년 11월 화폐 개혁을 계기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 당국은 구화폐와 신화폐를 100대 1로 강제 교환했는데 모든 돈을 바꿔준 것이 아니라 1인당 1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100만 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90만 원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동영승 급하머스 사무총장은 당시 달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괜찮았지만 북한 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았죠. 북한 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조금만 바꿔줬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주민들은 북한 돈 대신 달러화나 중국 위안화를 선호하는 것은 물론 장마당에서도 외화가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자국 화폐가 외면을 받자 지난 연말부터 외화 사용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당국이 평양의 소매점에서 달러화나 전자외화 선불카드인 나래카드를 받지 않고 원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번 환율 폭락도 외화 대신 북한 원화를 쓰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big issue is how do they control their rate? You know, do they control it by in the market?
하지만 북한 당국이 이런 인위적 조치로 원화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 확실치 않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몇 달 정도는 몰라도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이런 정책을 고수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달러와 또는 위안화를 갖고 있는 돈주와 주민 입장에서 보면 새 환율은 손해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돈주와 주민들은 과거 1달러에 8천 원을 지불하고 달러화를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국의 방침대로 1달러를 5천 또는 6천 원에 팔면 달러당 3, 4천 원의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따라서 급한 경우가 아니면 갖고 있던 달러화를 내놓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북한의 환율 폭락을 외환난이 한층 심각해졌다는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북한 당국은 환율을 비롯한 시장 활동을 크게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외환난이 심해지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가을께 북한의 외화 돈줄이 마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외무역을 관장하는 해관총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26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달인 9월의 수입액에 비해 무려 99%나 감소한 겁니다. 또 2월 말을 기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한 정제용 밀반입도 중단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서 석탄 무역업에 종사했던 탈북민 이연승 씨는 외화난으로 인해 석유 수입도 사실상 중단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코비드 때문에 국경도 다 닫고 그리고 이제 수출이 적어지다 보니까 북한 내에 돈이 모자라게 되고 또 그 돈으로 연유를 사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북한은 지난 3년간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 비교적 잘 버텨왔습니다. 제재 와중에도 밀가루, 비료, 담배, 술 등 매년 20억 달러 상당의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환율도 1달러에 8천 원 선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환율 폭락에 이어 올 6월 또다시 폭락하는 등 환율 변동폭이 커졌습니다. 북중 무역의 급격한 축소와 연이은 환율 폭락세는 북한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날로 악화되는 경제적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시사상식 ABC,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등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시사상식은 하마스 지하 터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누를 만들고 있는 한 퇴역 군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777년 6월 14일 미국 국기가 공식 제정됩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그 이듬해인 1777년 6월 14일 필라델피아 대륙회의에 모인 13개 주 대표는 빨강과 흰색의 13개 줄무늬와 청색 바탕에 13개의 흰색 별을 담은 국기를 미국 국기로 공식 채택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깃발의 가로, 세로 길이나 별의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국기마다 모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또한 새로운 주가 연방에 편입될 때마다 별과 줄무늬의 수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에 1818년 먼로 대통령은 줄무늬는 13개로 고정하고 별은 새로운 주가 연방에 편입될 때마다 하나씩 추가한다는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이후 1960년 7월 4일 하와이가 미국 연방의 50번째 주로 편입되면서 현재 미국 성조기에는 50개의 별이 있습니다. 1982년 6월 14일 남대서양에 위치한 포클랜드 섬의 영유권을 놓고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에 벌어진 포클랜드 전쟁이 개전 74일 만에 영국의 승리로 그 막을 내립니다. 포클랜드는 동서 포클랜드 두 개 섬과 200여 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된 군도로 1833년부터 149년간 영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1816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아르헨티나로부터 약 480km 떨어진 포클랜드 섬의 영유권도 계승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의 레오폴도 갈티에리 대통령은 포클랜드 섬을 전격 공격했습니다. 갈티에리 대통령은 경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영국의 대처 총리가 포클랜드 같은 작은 섬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대처 총리는 즉각 반격에 나섰고 전세는 영국으로 기울게 됩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개전 74일 만인 1982년 6월 14일 항복을 선언합니다. 영국은 이 전쟁으로 4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아르헨티나는 6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82년 6월 14일 아르헨티나의 항복으로 전쟁은 종결됐지만 아르헨티나는 아직도 패전을 인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